여동신문 속 세계 이야기, 세계 서식 톡톡. 허고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더위가 조금 꺾이고 조금 시원해진 것 같네요. 요즘 평양은 낮에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지만 아침에는 10도 초반의 기온이 나와서 약간 쌀쌀한 것 같습니다. 청진이나 중강 같은 곳은 최저기온이 이제 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운데요. 무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9월도 끝나고 원래는 9월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됐는데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초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 실무협상 복귀를 밝혔고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도 최근 성명을 내 체제안전부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곧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의 소통을 말하는 뉴욕 채널, 여기에 북한과 미국의 대화도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는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얼마 전 19일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네.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다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돌아가는 모습이네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9.19 1주년 행사에는 북한이 참석하지 않아 남한의 단독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열지는 못했죠. 남한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남북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완성을 끝까지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맞아 미국 뉴욕에 가 있습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인데요. 여기서 미국 시간 기준 23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 이야기를 전 세계 상대로 할 예정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9번째 정상회담이 되는데 가장 최근의 회담은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 이후 상황을 보면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거부했고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계속해서 미사일이나 장사포 같은 단거리 무기를 쏘아올려서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선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게 북한이 그토록 싫어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턴의 외교정책은 너무 강경했다고 비판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북한에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친구라고 말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먼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장사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래를 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특별한 것 먼저 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이 잘 진행될지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고 그래서 비핵화를 할 수 있을지 남한의 아이디어를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정말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무것도 제대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실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를 미국과의 협상 마감 시한이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성과를 내기 원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저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 초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초나 중순까지도 북한과의 협상이 되든 잘 되지 않든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급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노동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이후엔 당분간 노동신문 함께 읽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뭘 소개해야 될지 고민 좀 했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 있나요?
일단 20일자를 보면 일면에 아주 크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북한 말로는 습금평이라고 하는데요. 습금평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습근평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1돌의 즈음에 축하 인사를 보내준 데 따른 답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 공화국 창건 71돌을 맞이한 연회가 열렸고 이렇게 북중 관계를 아주 중시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국무위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중국에 초청한다는 습금평 주석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왕이 국무위원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북한은 미국과 담판을 하기 전에 중국과 먼저 만나 작전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요즘 북미 실무협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습금평 주석과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10월에 갈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10월에는 북미 실무 협상도 있고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또 북미 협상이 잘 풀리면 남북 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 연말은 큰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북미 실무협상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정상회담 정도가 아니라면 북한은 매체를 통한 미국 비판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요. 21자 노동신문에도 역시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속되는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중미 마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이슬란드를 방문한 미국 부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새 세대 이동통신망 건설과 관련한 자국의 우려를 피력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조를 거절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것을 전형적인 패권주의 그리고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는 우리는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또 북한 정권은 또 미국을 비난하고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네요. 새세대 이동 통신 분야라면 역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업체인 하웨이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하웨이와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불법 해킹을 한 집단으로 하웨이를 찍고 있죠. 또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하웨이와의 거래를 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웨이, 북한에서는 화웨이 기술유한공사라고 적는데요. 화웨이는 미국이 근거 없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기사에는 이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화웨이의 경쟁력이 확대된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어 왔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중미 대립이 장기성을 띠고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노동신문은 실었습니다. 미국이 왜 화웨이를 견제하는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저 경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간단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측면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신들의 장비를 깔면서 그 장비를 통해서 정보를 불법 입수한 정황이 수차례 발견된 회사입니다. 국가안보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인할 수가 없죠. 물론 새 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주도권을 중국에 주지 않으려는 미국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하웨이는 뭐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미국하고 계속 싸우는 때도 하웨이가 그 정면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압력도 있겠지만 화웨이의 이 부도덕성은 서방세계에선 어느 정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국제 사이버 보안 기구에서 화웨이를 잠정 퇴출했다고 합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인데요. 또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끊어 이번에 새로 나온 화웨이 전화기인 메이트 30이라는 전화기에는 구글의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시장은 크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는 회사들 삼성이나 LG가 여기 들어가고요. 또 애플의 아이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인 iOS는 휴대전화 중에선 아이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모든 회사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하는데요. 화웨이는 이번에 구글과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했습니다. 네, 중국에서야 모르겠지만 해외에선 이 불법 버전의 안드로이드 탑재된 전화기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군요. 노동신문엔 또 어떤 미국 비판 기사가 실렸나요?
21자 노동신문 보면요. 미국의 대외정책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이란 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5일 미국의 정책들이 중동 지역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웨이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산 루하니 이런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 비판하는 내용은 노동신문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미국에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동지이기 때문이겠죠. 이 기사에는 러시아 대외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레슈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미사일 철폐 조약 탈퇴를 비난한 점, 그리고 쿠바 외무상 브루노 로드리게스가 자기 나라에로의 원유 수송을 방해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 내용도 함께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공통점은 쿠바,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만을 소개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국이 이렇게 했나? 왜 미국을 비판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북한 주민이었잖아요. 만약에 네. 이런 기사를 보면 아 미국이 진짜 나쁘구나. 어느 뭐 중국에만 이렇게 나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란에도 나쁘고 러시아에도 나쁘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러 곳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미국은 정말 나쁜 나라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을 비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이 한때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국제사회 질서에 크게 개입하던 나라였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엔 다른 나라들의 이런 비판이 더욱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세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들도 겉으로는 세계 평화 다들 외치겠지만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1순위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런 점에선 같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미국을 보는 기대감이 커서 비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어쩌면 자기들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점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정상회담도 하고 각종 회의도 하고 대통령끼리 만나고 그래서 나라 대 나라로 당당히 상대하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냉철한 시각에선 북한과 미국이 결코 동등한 입장에선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금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라면서 웃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약간은 미국에 너무 거칠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사실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미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이제 뭐 세계 안보나 이런 걸 위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이 또 된다면 어떻게 바뀔지 또 다른 대통령이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완전히 어떻게 바꿀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도 순탄한 길이 아닐 텐데 너무 싸우지 말고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방송은 정말 오랜만에 북한과 미국이 조만간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월 말 이후 정말 몇 달간이나 다음에 만나면 좋겠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방송에서 이 말만 했잖아요. 이제 뭔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전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방송이 다음 주부터 나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아, 네.
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소식은 우리 방송이 아닌 다른 뉴스 방송에서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북미 관계 넘어서 세계 소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지만 당분간은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전해줬어야 하는데 막상 끝나니까 서운합니다.
아, 허 기자님은 2년이 넘게 이 코너에 참석하셨죠?
네, 찾아보니 2017년 7월 6일부터 했으니까 2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방송 기록을 간략히 제목만으로 살펴봤는데 2년 동안 세계 정세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2017년 9월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했죠. 이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다가 나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하고 핵무장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북한이 완전 파괴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화의 길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아시는 것처럼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남북정상회담 한 번 더 했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까지 있었습니다. 2019년 올해 들어서는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지만 이제 다시 뭔가 시작되면서 어쩌면 연내에 북미 정상의 세 번째 공식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에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많이 소개됐는데요. 저는 먼저 학생 시절에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여성과 결혼한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좀 기억에 나네요.
네, 이분은 권력이 약한 정당 출신이었는데 대선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죠. 나이도 40대로 아주 어려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분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방송에서 정말 자주 출연하는데요.
네.
아베 총리는 2017년 중반만 해도 위기라는 평가를 들었고 다음 아베 총리에 이어서 누가 총리가 될 것이냐 이런 기사까지 많이 나왔지만 아베 총리는 현재도 일본의 총리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중간에 투표가 있었는데 아베의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또 아베 집권 시기에 일본의 경제가 비교적 많이 발전했고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아베의 목소리에 많은 일본인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한일 관계는 좀 안 좋아진 편이죠?
그렇죠. 아베 총리가 한국에는 굉장한 강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보면 우리 지도자가 일본에 강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강한 메시지였을 때 지지율이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우리 방송 진행되는 2년 동안에 중국에서 절대자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진핑 후계자가 누굴까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2017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진핑이 후계자 지목하지 않았고 아예 평생 지도자를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서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롱맨입니다. 트럼프나 이 시진핑, 푸틴과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들이 세계 질서를 휘두르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스트롱맨들이 있는 세상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허건 기자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해수로 3년을 하신 거예요. 2년을 그렇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 정말 내 이것만은 정말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은 잊혀지지 않는다.
네.
앞에서 했던 말인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 북한과 남한, 미국의 관계가 정말 거의 영화처럼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하다가 북한에서 트럼프 보고 뭐 핵망나니 뭐 늙으니 나쁜 사람 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뭐 친구다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일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또 돌아서면 또 무서울 것 같다. 걱정도 많이 드는데요. 네,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항상 느낀 건데 우리 방송의 가장 큰 단점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세계의 생생한 소식을 알린다는 점이 우리 방송의 목적인데 네, 비록 반응은 듣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방송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세계의 주요 소식을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고요. 특히 항상 북한과 미국을 중점적으로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창기 이야기와 각종 사건, 사고, 현지의 평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전망까지 나름대로 조금씩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엔 뵙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저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노동신문을 보면서도 이제 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이런 사건이 있어. 우리는 그냥 알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서는 북한 주민이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2년 2개월 동안 허 기자님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뭐라 생각을 답답했던 그게 좀 뻥 뚫렸을 거예요. 제가 7년 전 북한 주민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 효 기자님이 너무 좋은 방송을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또 좋은 방송으로 꼭 예,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하면 네. 좋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어제처럼 굿나잇 띄워드리면서 아쉽지만 허 기자님과 인사 나눌게요. 허 기자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